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5월은 1980년에 이시오카 토오루 씨와 마츠키 가오루 씨가 유럽에서 납치당한 달입니다. 납치 피해자들의 조기 귀국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일본의 소식 시간에는 11일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끈끈한 유대 관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납치 피해자분들의 청춘 시절의 인기를 모았던 노래 모리 마사코 씨의 어머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30분 동안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5월 2일 중국 출장 중인 이즈미 하지메 교수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 계시는 이즈미 선생님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경은 이제 북경 올림픽에 향해서 상당히 이렇게 네. 열기가 떠오른 그런 상황이 네.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 역시 그렇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물론 바로 다른 나라에 좀 개막하러 그런 올림픽이기 때문에 뭐 3개월도 남아지 않은 이런 상태 하에서는 예,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좀 안전히 무사히 예, 성공적으로 좀 개최돼야 된다. 하는 것이 좀 의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좀 요리가 너무 좀 예, 고단한 요리가 좀 있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4월 24일에 미국에서는 예. 북조선과 그리고 시리아 사이에 그 핵 예. 협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네, 예.
그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저는 막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사람, 많은 전문가들과 좀, 예, 의견 교환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번에 미국 정부로서는 그런 그 소식이 정보를 좀 공개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역사회담의 좀 방향이라고 할까, 지금 예, 북조선 핵 문제에 좀 뭔가 좀,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이 북조선 쪽에서는 24일 이후에 미국이 그런 정보를 공개된 후에도 아직은 좀 침묵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좀 언급도 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북조선 쪽에서도 그런 것을 좀 예상했던 것이고 오히려 북조선 쪽에서도 앞에 좀 전진 나갈 수 있도록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좀 할 것이다. 그러한 것이 교제하는 것, 시사하는 것 같다고 좀 중국 쪽에서는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위학과 북조선사의 핵이 핵기술에 관한 좀 협력이 있었더라는 것이 명백하게 좀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북조선 핵 문제는 뭔가 좀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보도에 의하면 네.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냐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습니까?
예, 네, 뭐 그런 것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중국 쪽에 좀 그 이야기를 들은다면은 아마 역시 뭐 가까운 시기에 올 것이다. 막 오히려 중국의 입장으로서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아, 뭐 하고 뭐 진짜 하고 있다고 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막 특히 북조선 쪽에서는 뭐 이번에 좀 그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할 테니까 준조 간의 좀 진성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뭐 하나는 좀 곧바른 전후에 권연으로 좀 그 중국의 전국적으로 20개 좀 장소에서 좀 이런 거 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베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이런 지베트 문제 관해서는 명백하게 중국 공산당 입장으로 좀 북조선 쪽에서는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 이 세계에서도 뭐 별로 많지가 않은 그런 상태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송화 리레에서 좀 지난번에 동해에서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40만 명의 좀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 평양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환영을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북조선 쪽에서 준조 유호 좀 진선으로 좀 중시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면서도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특히 지금 신남 문제가 심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원조 신남 원조를 좀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런 준비는 미리 벌써 시작했다고 우리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라는 것이 언제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가깝다면은 이번 달에 5월 달 말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의 날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이 어머니의 날이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과 6월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족 간의 정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끈끈한 유대 관계입니다. 니가타현 출신인 소가 미요시 씨는 현재 76살입니다. 함께 납치당한 딸 히토미 씨가 11살 때 미요시 씨는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토미 씨의 할머니는 아이들끼리만 문병을 보낼 수가 없다며 신발을 숨기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토미 씨와 여동생은 엄마가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맨발로 병원까지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지금 히토미 씨는 옛날에 어머니가 사준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이 시계를 항상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늘 소중히 몸에 지녀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납치를 당한 날에도 차고 있던 그 시계가 북조선에 있을 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귀국한 후 어떻게든 시계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히토미 씨의 마음을 안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시계를 고쳐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중한 시계와 함께 히토미 씨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의 이치카와 슈이치 씨는 고향집 가게가 슈퍼마켓으로 신장 개업하던 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게의 개업 세일을 도왔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흐뭇하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구마모토 현의 마츠키 가오루 씨는 대학을 다니던 교토에서 집에 돌아온 날 어머니 스나요 씨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과자 상자에 들어있던 그 선물은 어머니 스나요 씨가 준 용돈 중에서 이발비 등을 절약해서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87살이 된 스나요 씨는 가오루 씨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어서와 라는 말을 연습하고 계십니다. 13살 때 납치당한 니이가타 현의 요코타 메구미 씨는 납치당하기 전날 아버지께 45번째 생일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물은 정성스레 포장된 빗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척 잘 따랐다는 메구미 씨. 그때의 추억을 아버지 시게루 씨는 자기도 멋부릴 나이가 돼서 아빠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길 바라는 뜻에서 선물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게루 씨는 메구미 씨에게 받은 그 빚을 76살이 된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부모 자식 간의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빨리 가족들이 함께 부둥켜 안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에 대한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납치 문제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는 납치 사건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납치 문제란 언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많은 일본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교길이라든가 혹은 연인들끼리 놀러 갔다가 납치당하거나 유럽에서 유학 중에 납치당하는 등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사람들의 소식이 끊어진 거죠. 그 후 일본 정부의 수사를 통해 이들 사건이 북조선의 주도로 일본인을 유괴해 강제로 북조선으로 끌고 간 납치라는 사실이 판명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북조선의 납치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사람만 해도 17명이나 됩니다.
그럼 북조선 정부는 왜 일본인을 납치하는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북조선이 국가적 차원의 범죄인 납치를 저지른 배경에는 몇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납치해 간 일본인의 신분을 이용해 북조선 공작원을 일본인으로 위장시키기 위한 것과 공작원을 일본인처럼 보이기 위해 훈련시키는 교육 담당자로 이용하기 위해서죠.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해왔나요?
1991년 이후 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조선에 대해 납치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북조선은 그때마다 납치 문제의 존재 자체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1조 정상회담에서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랫동안 부인해온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지무라 야스시 씨와 후키에 씨, 하스이케 가오루 씨와 유키코 씨, 소가 히토미 씨 등 5명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납치당한 지 실로 24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한편 복조선은 납치 피해자의 생사 여부에 관해 귀국한 5명 이외에 대해서는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복조선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조선의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재 납치 문제는 어떤 상황에 있으며 일본 정부는 어떤 방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까?
작년 9월에 제2차 1조 국교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1조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현안 사항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쌍방이 성실히 노력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협의하고 실행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후 실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복조선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강요회의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4월 17일에 관련 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대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시책을 실행하기로 확인했습니다. 북조선의 납치는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조선과의 국교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북 조치 연장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조선이 납치 문제와 핵, 그리고 미사일과 같은 재반 현안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제재 조치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입장에 입각해 앞으로도 12명의 납치 인정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조기 귀국 실현을 북조선 측에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납치 사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 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에게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2007년 11월에 녹음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초등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이신 바바 요시에 씨의 목소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는 13살이던 1977년 11월 15일 하교 도중에 납치당했습니다. 바바 요시에 씨는 현재 86살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출의 니가타 지부의 회장직을 맡아 납치 피해자 구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바 요시에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메구미상, 오엔키 데스카? 짓토 타이테 救出を 待っている あなたの姿を思う日々です. そんな先日ある書の 一節に私の目が止まりました. ある精神
메구미 잘 지내니? 요즘 들어 구출을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메구미의 모습이 자주 떠올라. 며칠 전 어느 책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 어느 정신과 의사가 조사한 내용인데 그 책에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며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은 체력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 친구, 그리고 지혜 등 뭔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대. 여기서 지혜란 자신은 뭔가, 왜 이 같은 부조리에 참지 않으면 안 되는가 등을 생각하는 정신을 말한다는 글이 쓰여 있었어. 메구미, 너에게 일본에서의 생활은 1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어. 하지만 부모님과 동생들로부터 크고 따뜻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메구미도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사랑을 줄 줄 아는 남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소녀였지. 그런 네가 북조선에 납치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거야.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환경 속에서 삶을 보내고 있을 메구미의 모습은 그야말로 앞서 말한 정신과 의사의 말 그대로라고 할 수 있어. 매구미, 너는 결코 의미 없는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믿어. 4년 전 매구미의 생일인 10월 5일에 나는 매구미의 부모님에게 작은 탁상시계를 선물로 드렸어. 가족들은 물론 일본 국민 모두가 매구미를 구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나도 매구미가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바라고 또 하루빨리 구출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시계에 이렇게 새겨놓았어. 매구미는 살아있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 시계의 바늘이 멈추기 전에.
요코타 매구미 씨의 초등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 바바 요시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 납치 피해자분들의 청춘 시절에 인기를 모았던 노래 모리 마사고 씨의 어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인기를 누렸던 모리 마사고 씨의 열 번째 싱글 앨범으로 1974년 9월에 발매됐는데요.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딸의 심정과 소박한 이미지였던 모리 씨의 분위기가 잘 맞아 크게 인기를 모았던 곡입니다.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끔은 어깨를 주물러 드릴게요. 신부복을 입는 그날까지는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영원히. 하늘이 참 막네요, 어머니.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모리 마사코가 부릅니다. 어머니. 실제 단파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리 마사코의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 3592에 2300, 81, 3, 3592에 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두 번 30분씩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단파 11,690kHz에서 새벽 2시부터는 단파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방송인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두 번 30분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는 단파 11,775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단파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